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글 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그분이 짧지만 길었던 어떤 생애를 반추해보기에는 제 방송이 너무 알량한 깊이에 노출하기 짝이 없죠. 음악 외의 여러 활동 등을 통해서도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셨지만 어쨌거나 무한궤도의 신해철, 넥스트의 신해철, 모노크롬과 비트겐슈타인의 신해철이셨죠. 다섯 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곡을 뽑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마왕의 음악적 성취는 어떤 이분의 삶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아주 빛나는 것이었지만 또 개개의 디스코그라피로 들어가면 평단과 대중적인 성공은 또 각각 들쭉날쭉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인도 생전에 종종 라디오에서 언급하셨던 부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다섯 곡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이 음반이 나오고도 한참 후에도 종종 찾아서 즐겨 들었던 저만의 애창곡입니다. 뭐 물론 평소 마왕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물론 다섯 곡 모두 잘 아시는 노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그분의 음악 인생을 전체적으로 뭐 가름해 보려는 그런 거창하고 숭고한 의도는 없고요. 우리가 예술가들의 삶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의 창작물 그것이 꼭 이분들의 어떤 걸작 불세출의 작품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행적들을 한 번씩 밟아보는 것도 그 예술가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보는데 좋은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뭐 제가 뽑은 신해철 베스트 5 이런 게 아니고요 다만 제가 특히 좋아했던 마왕의 음악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이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정화 씨의 데뷔곡 눈동자입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는 유하 감독의 영화에 실린 OST의 한 수록곡이죠. 이 영화의 OST 전체를 신해철 씨가 작곡하셨고 자연스럽게 엄정화 씨는 이 노래와 영화를 통해서 가수와 연기자의 길을 동시에 걷게 되셨죠. 유하 감독과 엄정화 씨의 인연은 이후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이어졌습니다. 이 눈동자 이 노래는 이후에 넥스트의 리메이크 앨범인 리게임의 채연 씨의 보컬로 재해석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드한 신디 사운드가 돋보이는 이 원곡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 곡을 썼을 때만 해도 신해철 씨는 엄정화라는 가수가 어떤 한국의 마돈나라는 평가를 받으며 가요계의 레전드로 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눈동자라는 곡은 엄정화의 개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큰 곡이죠. 이 엄정화란 여자 가수의 정체성을 아주 뚜렷하게 확립시킨 곡이기도 하고요. 퇴폐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사운드 그리고 도발적인 가사는 이후에도 엄정화 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후에는 주영훈 씨의 공도 아주 컸지만요.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왕의 이력 가운데 다소 과소평가되는 것은 그의 프로듀서 경력입니다. 이승기 씨의 1집 음반을 싸이와 공동 프로듀서하기도 했고요. 김동률 씨의 전람회, 1집, 2집 앨범도 모두 신해철 씨의 작품이죠.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배들의 프로듀싱을 도맡았는데요. 현재는 문을 닫았지만 이 홍대 인디 음반 기획사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인디 밴드들을 산하에 관리하신 적도 있습니다. 싱어, 그러니까 기존의 가수가 어떤 후배 가수의 음반에 프로듀싱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연기에서 어떤 배우가 감독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가 영화를 연출하는 것은 사실 최초의 감독이 영화를 연출했을 때 품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최초의 생각은 그동안 못해봤던 것에 대한 갈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이런 그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수가 프로듀서를 한다는 것은 가수 본인의 어떤 사운드적 완성도에 대한 어떤 실험적 의미일 수도 있죠. 가수로서는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에 가보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신해철 씨가 프로듀서를 맡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냥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선생 혹은 선배의 마인드로서 후배들과의 작업에 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해철 씨는 실제로도 본인이 어떤 음악계의 선배로서 이 판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정말 나중에 곤란해지는 데 같은 책임의식을 늘 지니고 있었죠. 신해철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재자 같은 그런 그 독불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프로듀싱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앨범 전체를 신해철 본인의 색깔로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람회의 1집, 2집이 신해철 씨의 작품인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다만 개개의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고민, 여건 같은 것을 해결해주고 마련해주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셨죠. 어떤 한 장의 앨범으로 그 가수를 히트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 가수가, 이 팀이 어떻게 앞으로 한국 음악계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보다 초점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마왕과 이별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동료 음악인들이 이런 단장의 통곡을 하는 것은 이런 신해철 씨의 한국 대중음악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온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넥스트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는 2집 The Return of Next Part 1 The Being의 포문을 여는 트랙 Destruction of the Shell 껍질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4분이 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2집의 타이틀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라라 병아리예요. 때문에 그 곡만 듣고 넥스트의 2집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죠. 신해철 씨는 이 곡을 국내에서도 이런 완성도 높은 해외 밴드들의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테크니션적으로 완벽한 대곡을 듣고 싶다는 당시 하이텔 유저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만든 곡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본인도 드림시어터와 같은 프로그레시브 음악의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곡 역시 9분 53초에 달하는 러닝타임 동안 신디사이저와 기타, 드럼이 쉴 새 없이 질주하죠. 방송 홍보가 거의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넥스트의 2집 음반은 5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음악 커뮤니티 이즘에 기고하신 평론가 배순탁 씨의 이 넥스트 2집에 대한 평가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유년기를 집과 가정에서 보낸 한 개인이 자신을 옥죄고 있던 껍질을 파괴하고 자아를 되찾은 뒤 마침내는 불멸을 꿈꾼다는 줄거리에 맞춰 구성된 넥스트의 두 번째 컨셉 음반. 신해철은 그가 음반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바처럼 자아에서 주체로의 당당한 진보를 읽어내며 다시 한번 그가 서태지와 함께 1990년 한국 록 역사의 대표적 아이콘임을 대중들에게 완벽히 각인시켰다. 이후 발표된 월드와 함께 그 성찬의 영예를 이분할 만큼 완성도가 빼어났던 걸작 음반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넥스트의 팬분들은 이 곡보다는 더 오션, 불멸의 관하여를 더 좋아하시는 분위기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넥스트의 이 집을 처음 플레이어에 넣고 인트로가 끝난 후에 이 흘러나왔던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요. 이 음반 한 장으로 넥스트는 정말 많은 음악적인 성취를 해냈죠. 일단 신해철 씨의 가창력 논란이 이 음반의 라이브 활동으로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넥스트란 밴드의 어떤 정체성, 심볼과 워드아트가 확립된 것도 이 시기고요. 마왕 이전에 신해철 씨의 별명이었던 교주란 명칭도 이 앨범의 활동으로 얻게 되셨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반이 없었다면 3집 월드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신해철에게 있어서 넥스트, 그리고 넥스트에게 있어서 신해철, 그리고 이 둘과 한국 대중음악. 이 세 가지의 커넥션은 불멸의 연결고리로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넥스트 유나이티드란 딱 20인 정도의 음악인 그룹을 조직해서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멤버들을 포메이션으로 조합하는 형식의 정말 신해철 씨의 비유 그대로 축구팀 같은 형태의 활동을 할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정말 음악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까지 실험적인 행보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던 불세출의 슈퍼밴드 넥스트였습니다. 라젠카 세이브 어스는 국보급 마무리 투수인 우리 오승환 씨의 삼성 시절 등판곡으로 유명한, 요즘도 각종 콘텐츠에 어떤 웅장한 느낌을 주기 위한 효과음으로 쓰이는 그런 곡입니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즈의 전설 마무리 투수 리베라가 등판할 때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을 썼었잖아요. 은퇴 경기에서 실제로 메탈리카가 그 곡을 라이브하기도 했었고요. 오승환 선수가 이 곡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그림을 연상했었습니다. 넥스트의 4집 앨범은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애니메이션인 영웅기병 라젠카의 사운드 트랙에 의미를 겸하는 음반이죠. 신해철 씨 본인 스스로도 사운드적인 완성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만큼 지금 들어도 음향적인 면으로는 너무너무 완벽한 앨범입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31일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넥스트는 해체를 선언하죠. 당시 신해철은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빙하기의 공룡 신세처럼 음악적 지향이 같은 동료 밴드 하나 없이 내부적으로만 답을 구하려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라는 발언이 제가 참 그 당시 어린 나이에도 저런 발언이 대단한 오만과 자신감으로 기억될 정도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당시 넥스트 해체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해체와는 또 다른 충격을 대중에게 안겼습니다. 물론 이후에 재결성되긴 합니다만, 사실 이 앨범 이후에 넥스트는 어떤 동력을 잃었다고 할까요? 모 사이트에서는 재결성 이후에 나온 음반인 이 넥스트의 5집 개한민국을 마치 메탈리카의 세인트 앵거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앨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아마 좋은 뜻이 아닐 거예요. 메탈리카 최악의 음반으로 꼽히는 음반이니까. 물론 저는 그 음반에 실려있던 Growing Up이란 곡을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긴 했는데 2008년에 발매된 666 앨범은 결국 트릴로지가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으로 그쳤고요. 그래서 몇 달 전 신생 넥스트의 데모곡으로 공개된 I Want It All 이 곡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간만에 넥스트다운 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심포니록 장르 같은 싱글이 공개되어서 정말 6년 7년 만에 돌아온 넥스트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는 부분이었는데, 과연 넥스트의 역사가 이곳에서 그 끝을 구하게 될지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Nigga, you just don't like it, boy. 프로젝트 그룹 모노크롬입니다. 뭐 솔로 앨범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명백한 2인조 밴드로 활동을 했었죠. 99년도에 크리스 쌍그리디와 활동한 앨범인데요. 이 친구는 이후에 주다스 프리스트의 앨범을 이 친구가 프로듀싱하면서 이 모노크롬 앨범에 실린 머신 메시아라는 곡을 통째로 이 메탈 메시아란 그들의 곡에 갖다 쓰는 거의 표절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도용을 하게 됩니다. 신해철 씨의 어떤 대인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일화로 자주 쓰이는 사건인데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론 이 사건을 들춰낸 것도 마왕 본인이긴 합니다만 이후에 방송에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죠. 이유는 전설은 여기서 말하는 전설은 주다스 프리스트죠. 전설은 전설로 남아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어떤 음악계의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넥스트의 해체 이후에 신해철 씨의 어떤 음악 행보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이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즉 작정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장르를 마음껏 실험해서 만든 앨범이죠. 그리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 싱글 자체도 굉장히 힌트해서요. 이후에 밴드 크래쉬의 리메이크가 CM송으로 쓰이기도 했었죠. 이 신해철 씨의 사운드에 대한 집착은 국내에서는 거의 뭐 이승환 씨나 뭐 서태지 씨의 그것 정도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태지 씨가 일종의 편집증적인 시각으로 사운드를 오밀조밀하고 치밀하게 조립한다고 한다면 신해철 씨는 마치 뭐랄까요? 그 조선 말기의 화가인 뭐 장승업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뭐 드넓은 화폭에 뭐 술 한 잔 갖다 놓고 물감을 한 뭐 한 대열대통을 가져다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붓을 휘두르는 그런 식의 작업 방식을 택하곤 하셨습니다. 어떤 음악에 있어서 메시지를 제외하고 사운드적인 파격, 실험성만 놓고 본다면 이 신해철 씨는 서태지와 아이들보다는 조금 그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 6년간은 자동 작곡 프로그램을 제작하셔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매달렸었다고 하죠. 이 프로젝트에 전말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신해철 씨가 진중권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미래에는 이후에 40년, 60년 후에는 이 자동 작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의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도 하셔서 이후에 이 자동 작곡 프로그램의 귀추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마찬가지로 넥스트의 신보와 더불어서 조금 기다려보고요. 신해철 씨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신해철 씨는 본인이 이것은 될 앨범이다 혹은 이건 그냥 낸 앨범이다 혹은 이건 절대 안 뜰 생각으로 낸 앨범이다 혹은 이 앨범은 내가 만들었지만 망할 것이다 같은 본인이 음악이 이 음악 판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판도에 반하는 것인지 혹은 거스르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음악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예상이 맞았고요. 신해철 씨는 저는 특히 이 한국의 대중음악사를 이 김추자 신중현 선생으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이후에 정리를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꼭 신해철 씨의 의견을 중용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신해철 씨가 어딘가에서 나온 인터뷰라든가 자료들을 보면은 너무나 깔끔하게 음악적 지식의 아카이브를 본인 머릿속에 완벽하게 구축해두고 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해철 씨가 이따금씩 어떤 뭐 클래식의 역사 그리고 국악의 역사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어떤 음악적 DNA 그리고 한국 대중가요계의 판도 뭐 트렌드 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혹은 이것이 앞으로 음악 내외적 혹은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시면 듣는 사람은 정말 뭐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로 정말 방대하고 해박하면서 객관성을 잃지 않은 그런 담론을 술술 풀어놓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정리는 단순히 이분이 어떤 음악적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느 사회학자, 철학자 못지않은 대단한 통찰, 그리고 뮤지션으로서 잘 다져진 능력과 두터운 경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참 음악인으로서의 신해철 씨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매섭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그런 혁명가로서의 모습과 또 누구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철학을 정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식자, 학자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훌륭하게 양립하고 계셨던 뮤지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던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신해철 씨를 추도하면서 이 곡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하셨던 라이브 영상이 굉장히 유명하죠. 9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당시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는 노래를 잘 부르는 어떤 기준이 되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흑인 음악의 지배력이 R&B고 힙합이고 이런 지배력이 거의 전무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뭐 떨고 꺾고 뭐 삐를 내는 것보다 깨끗하게 고음을 내지르는 게 뭐 가창력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얘기입니다만 견말이었고요. 진보 측의 논객으로서의 신해철 씨는 참 욕도 많이 먹고 비판도 많이 받고 경솔하다고 욕을 먹어도 할 말 없는 여러 기행과 과격한 발언들을 일체 필터 없이 마구 쏟아내셨던 분이었습니다. 넥스트의 교주에게 안티가 늘어난 것, 신해철이 뭘 해도 허세와 거북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와 맞닿아 있었고요. 쉽게 말해서 일부 대중들에게는 참 불편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됐던 것도 사실이죠. 참 어떤 여론 같은 것이 신해철 씨와 같은 캐릭터의 우호적인 사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각자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신해철 씨를 어떤 한 사람의 뭐랄까요, 좀 감히 죄송하지만 어떤 방송인이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이분은 정말 인간의 순수함, 영원성과 같은 어떤 행복이란 어떤 감정의 문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당신들이 돈과 명예 대신에 이런 것들을 쫓아가도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분입니다. 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아름답다. 나도 마찬가지다. 꿈이 아니라 행복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요. 마왕에게 우리가 아직도 신해처럼 철이 덜 들었어 라고 놀리듯이 이야기했던 것은, 혹은 한심한 듯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 하고야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단지 그가, 신해철 그 자신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솔직해지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곡의 마지막 나레이션, 약속, 헌신, 운명, 영원, 그리고 사랑, 이 낱말들을 나는 아직도 믿습니다. 영원히 라는 이런 마지막 나레이션이 더욱 진실되게 들리는 것은 신해철 씨가 삶으로써 그걸 증명했기 때문이겠죠. 마왕은 평생을 정말 많은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다시 화해하고 이런 일에 거의 일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포기하고 버린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논객으로서 혹은 음악인으로서의 신해철의 모습과는 또 다른 인간 신해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면서 신해철 씨는 그의 팬들에게 야,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게 아니다. 우리 건강하자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라디오를 넘어서 뭐 거의 한국 미디어 역사에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게시판에는 아직도 팬들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글들을 쓰고 계신데요. 이 고스의 팬들이 게시판에 쓴 글들은 늘 언제나 그동안 그랬듯이 여전히 다 반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잘가 마왕, 안녕 마왕, 그리고 고마워 마왕. 1968년 5월 6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신해철 씨였습니다.
믿습니다. 영원히.